오늘 우리는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도가 된 내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 은혜가 됩니다. 구구절절 다 은혜가 되고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많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체적인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이 세워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어떤 자였지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아주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믿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사도인데, 그렇다면 이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도 않았고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인정한 거죠. 사도라 인정을 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위대한 전도자로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사울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믿겠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혹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세운 바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닫혀진 뚜껑을 여는 것을 얘기합니다.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감춰놓은 이 상자의 뚜껑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잘 모르던 것이, 뚜껑이 닫혀져 있던 것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에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숨겨진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짐으로, 알게 되어짐으로 내가 이제는 복음전도자 사도가 되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죠. 세상 종교는 인간의 애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득도를 하고 도를 깨닫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뭘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득도를 한다고 뭐 다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마치 뚜껑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세상 종교와 같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노력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뭐 대가를 지불하면 뭔가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임을 강조하면서 그 출처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결정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모든 일에 결정권이 내게 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올 때 내가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기로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직분을 맡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그동안에 할 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이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보면 그저 종교 생활로 그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은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기의 맨 끝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맨 끝 문장이 어떻게 끝나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그것이 사사기의 끝문장이에요.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얘기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다른대로 갔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진실한 그 부름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린 처음에는 그렇게 다들 고백하셨을 겁니다. 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아주 주구장창 멋있지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막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 막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정말 저분이 죄인이었던가? 여전히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정말 씻을 수 없었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저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이 시작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세요. 저는 주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뭐 헌신도 드렸습니다. 이젠 그만 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벗어난 거죠.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 시간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문제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는 거,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주장이 강해질 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주장이 강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살아가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전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해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보세요. 택하고 택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택해주시고 택하지 않고 우리는 아유 저렇게 저 죄인을 저렇게 허물많은 사람을 왜 저렇게 불러주셔서 저렇게 봉사하게 하고 저렇게 충성하게 하는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허물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술 속에 담긴 복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얘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과거 자신의 수치스러운 허물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꺼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과거에 허물 있던 자들은 감추지요. 누가 알까 겁나잖아요. 혹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 피하잖아요. 괜히 그 자리 피하고 그 자리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믿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줘야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진리를 전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안 믿어주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의롭고 조금 나은 모습을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난 과거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허물을 꺼내서 있는 그대로 들추어낸다는 건 사도로서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유익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냥 생각해도 이건 유익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나쁜 짓도 하고요 저런 나쁜 짓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심히 불편하실 거요? 목사님의 인격이 참 엉망이다. 목사님 저렇게 죄 가운데 저렇게 늘 살아가는 참 형편없다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허물들을 그대로 들추어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실패, 실수, 허물,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신을 묶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모 방송국에서 전 축구 국가 팀 대표팀 이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과 그 선수였던 하석주 감독이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20년 만에 만났느냐면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때 대한민국이 그때 상대편이 멕시코였는데 멕시코와 경기를 하던 중에 하석주 선수가 백태클을 아주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1-3이라고 하는 그 패배를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경기 도중에 중간에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0년 동안 하석주 선수는 죄책감과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차범근 감독이 있는 곳에는 가지를 않았답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일부러 그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다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도망쳤어요. 너무 괴로웠대. 지난 20년 동안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서로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하석주 선수가 가서 차범근 감독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때 하석주 선수가 부둥켜 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98년 월드컵 트라우마가 컸습니다.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해서 무릎 꿇고라도 사죄를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나타나질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은데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독님과 만날 기회가 두어 번 있었는데 제가 눈이 되게 나쁜데 멀리서도 감독님이 보였고 감독님이 오면 도망갔습니다. 감독님을 마주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차 감독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차 감독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사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뭘 죄송하냐? 축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했어요. 하석주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괴로웠겠습니까? 죄책감, 미안함, 뭐 일부러 실수할 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렇게 실수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차범근 감독이 또 감독으로부터 경질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니까 더 미안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과거가 있을 겁니다. 누가 알까 겁나잖아요. 혹 아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괜히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 누가 알려질까봐 두렵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릴 적 제가 자란 시골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농촌교회, 시골교회에 다녀와서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다 보아왔던 어른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입만 뻥끗하면 다쳐요, 제가. 예. 제가 어릴 적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짓고 다녔는지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다녔는지 남의 집 그 과일 다 따고 수박 깨뜨리고 돌아다니고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이 다 발각이 되면 제가 목사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앞에 서면 늘 조심스러워요. 더 겸손해지고 혹 입을 뻥끗할까 봐 입을 뻥끗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서목사, 나는 서목사가 지난 어릴 적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의 상태를 누가 가장 정확히 할까요? 누가 가장 이 마음의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할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요 마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사탄 마귀는 과거의 행적과 실수들을 거론하면서 펼쳐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어물 많은 자가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것을 자꾸 건들 겁니다.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뭘 한다고? 죄를 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행적과 실수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책택정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일지라도 죽게 나오는 순간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심각한 죄인일수록 주님 앞에 붙들려 변화되어 사용되면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그 과거의 행적과 실수 때문에 우린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요?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아니까, 그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여전히 위대한 전도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가 결국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실수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과거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히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죄가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신감 없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그것이 과거의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씻겨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듯, 아니 과거를 벗고 자유를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갔듯이 저는 택함받은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치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은 뭐냐면 새로운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거.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어설프게 복음을 만난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명감으로 뜨거워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왜요? 복음을 만났으니까. 진짜 복음을 만났으니까 그 사명감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명이요. 역시 바울도 부르실 때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새로운 사명감으로 뜨거웠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정말 좋은 분과 대화하면 더 힘이 나고 더 사명감에 더 충실해지는데, 오히려 신앙이 약하거나 아예 신앙이 없는 분들과 의논하거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듣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아이, 그렇지. 내가, 아휴,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해. 내가 뭐라고 그 엄청난 일을 맡아. 아이, 그치.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그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사명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전심전력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논하지 말아야 돼요. 의논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포기하게 돼요. 사명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켜 주시거든, 그때 전심전력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은혜요. 새로운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소신 있게 끝까지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섬기는 교회가 활력 있게 되고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예배와 찬송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정말 새로운 사명감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가야 할 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다 가야 할 주의 길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목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평생 목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어떤 분은 장로의 길을 가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장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집사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찬양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나야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가야 하는 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젊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가야 할 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은혜로 주신 소명임을 알고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을 가진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감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농촌에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뭐 굉장히 뭐 특별하게 누군가처럼 거창하게 뭐 나는 농촌 목회를 하겠다. 농촌에 외롭고 소외된 농촌의 분들을 어른들을 좀 섬기는 농촌 목회를 하겠다 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 갈 곳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냥 농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운 거죠. 나를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원망도 되기도 하고요. 예, 정말 농촌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날에 공교롭게도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였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무지 나를 왜 여기까지 이 농촌 시골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내 젊은 나이에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때에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릎을 딱 치면서 왜 자신이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위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그 일이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오늘부터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여러분의 애창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무뎌지고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진실한 부름 속에 담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 새로운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